주간 브리핑.
2015년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8월 31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다수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를 승인한 데 대해 환경종교단체들은 환경부가 4대강에 이어서 설악산도 죽이려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2012년, 2013년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점을 들어서 두 번이나 부결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조기 추진을 지시하자 기조를 뒤집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만이었을까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다른 데서는 명산 때문에 먹고 사는데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면서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국립공원 주변에는 어떤 그 경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아주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현지 주민들의 이제 고통, 그러니까 생존, 이 아주 현실적이고 절박한 문제가 돼 있기도 하고요.
나쁜 여당 뒤에는 무능한, 대책 없는 야당이 있습니다. 여당과 정치적으로 등진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제1야당을 택하는 것이 타당한지 지지자들은 고민스럽습니다. 이 시각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짚어드리겠습니다.
업체들이 호황기가 사라지기 전에 서둘러서 분양 물량을 처분해야 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서 하반기 연말까지도 밀어내기식 분양 공급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국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 새 집이 3만 호 이상 쌓여가고 있는데도 9월에 또다시 역대 최대 물량의 새 아파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을 성수기가 지나면 연말까지 더 많은 미분양 주택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급 과잉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2인 1조로 근무해라. 은행 중 안전물 안쪽에서는 작업을 하지 말아라. 금지한다. 그러니까 X로 업무 매뉴얼에 그렇게 들어갔어요. 혼자 오신 게 뭐 잘못인 거죠.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을 수리하던 20대 노동자가 또다시 전동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2년 7개월 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해서 안전 매뉴얼을 강화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안전 규정이 있어도 이를 지키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필요하다면 군대의 힘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일본 아베 정권의 평화헌법 뒤집기 법안 처리 강행이 임박한 가운데 전쟁은 안 된다는 12만여 명의 일본의 양심 있는 시민들이 일본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인 시위를 열었습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컴백홈 대리운전 빌라데미의 제공입니다.
대리운전 상식 퀴즈!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서울 경기권에서 안 가는 곳 없이 무조건 갈 수 있는 대리운전은?
정답!
네! 하체 왁싱님 정답은?
컴백홈 대리운전!
스마트폰으로 기사님 별점과 후기를 보고 부를 수 있는 대리운전은?
정답!
네! 하체 왁싱님?
컴백홈 대리운전!
정답입니다! 이제 모두 아시겠죠? 대리운전 생각날 땐 기억하세요. 컴백홈 대리운전!
제주도 귤밭 한가운데 별장을 통째로 빌려드립니다. 빌라 데미에.
방문 열면 보이는 한라산, 7분 거리의 협재 해수욕장, 마당 앞 바비큐 파티까지. 반려동물도 행복합니다. 제주 한경면 저지 11길에 위치한 빌라 데미에. 가장 제주다운 제주의 집 빌라 데미에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페이스북 검색창에서 빌라 데미에 또는 010-7536-6465, 010-7536-6465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한겨레 1면부터 보겠습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런 말을 했지요. 역사는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 한국사 수능을 치를 수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 뭐 이런 의지인데요. 언론이 이를 국정화로 해석하면 교육부는 어떤 입장이냐. 국정화를 한다고 밝힌 적이 없다. 하지만 하나의 역사와 수능 부담 경감. 이것은 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국정화를 정당화하려는 데 동원하는 핵심 논리입니다. 교육부는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과 강론 고시 일정에 맞춰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여론 간보기를 하면서 국정화 군불대기에 주력해온 교육부 아닙니까? 공식적인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결정의 순간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역사학계와 교육계는 중대 고비를 앞두고 국정화를 떠받치는 미신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국정화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유신 시절에 발행된 국정교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를 왜곡한 선례가 있습니다. 박정희 등 군인들이 5.16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혁명 공약을 발표했죠. 여섯째 항목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의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이 나타나면은 그때 우리는 군대로 돌아가겠다.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1979년판 중고등학교 국정교과서에서는 이것을 우리의 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이룩하기 위해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박정희가 약속을 뒤집은 건데 결국 나중에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이 바로 자기였다는 거죠. 예, 이렇게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었던 이런 박정희의 전력. 이런 것들을 감추고 말이죠. 박근혜 정부가 만약에 국정교과서를 만든다면 이런 박정희 정권 시절에 역사 왜곡하기 이거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예, 오늘 한겨레가 1면과 4면에서 상세히 짚었습니다. 교육부 관련한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겨레 14면인데요. 전국 시도교육청에다가 지방교육 예산 긴축을 요구해온 교육부가 정작 자신들이 발행하는 기관지 예산을 교육청에게 떠넘겨서 갑질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매월 기관지 행복한 교육을 발행하는데요. 여기에 70%가량을 시도교육청이 사실상 강매해서 한 해 5억 원의 부담을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겨레에 교육부한테 제출받은 행복한 교육 발행부수 그리고 시도교육청별 부담액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이걸 보면은 교육부는 올해 매달 3만 5천여 부의 기관지를 발행하면서 이 가운데 2만여 부를 시도교육청에 강제로 팔아왔다는 겁니다. 시도교육청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적게는 연간 465만 원에서 많게는 5,589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전국 시도교육청이 떠안은 금액은 연평균 5억 원 수준이라고 하는군요. 뭐 이런 걸 뭐하러 만드나요? 이거 만든다고 뭐 특별히 우리나라 교육이 선진국 수준이 된다든지 뭐 그럴 것 같진 않은데 가뜩이나 돈 없는 교육청에게 이 책 사라고 강매하는 거. 예. 중앙정부가 할 일인가요? 한겨레 일면 기사 보겠습니다. 하단에 있는데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소수 의견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책 법원 역할을 하고 있는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 사건 수를 늘리는 데만 집중하고 정작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는 역할에는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소수 의견이 있어야 하는데 만장일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올해 선고된 21건 가운데 8건이 만장일치라고 하는 건데 이 대법관들이 한쪽으로 이제 편중됐다는 거죠. 보수 성향에다가 엘리트 중심으로 이렇게 획일화되다 보니까 사회적 사건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일보 2면 기사도 주목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과거 정 장관이 현행 탄핵제도는 재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만큼 억제됐다라면서 탄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정종섭 장관은 헌법학자지요.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에 헌법재판소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기각 결정을 두고 밝힌 논고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정종섭 장관은 당시 노 대통령에 대한 한나라당의 탄핵 소추 시도가 정당했음을 강조했는데요. 특정 정당의 선거 승리를 언급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이유로 탄핵 논란에 휩싸인 정종섭 장관으로서는 이런 주장들이 부담스럽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종섭 장관의 탄핵은 가능할까? 학자 시절에 정종섭 장관이 비판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정종섭 장관 탄핵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은 전체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새누리당이 298석 가운데 159석을 차지하고 있죠. 새누리당 연찬회장에서 총선 승리를 외친 정종섭 장관. 과거에 그 새누리당 공직자 후보 추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정 장관을 탄핵하려면 새누리당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겨레 14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입학 전형에서 일부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해서 남녀 성비를 맞춰온 것으로 드러난 한화고등학교. 예, 며칠 전에 일간지에다가 해명 광고를 실었죠. 자, 그런데 일부 교사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의견을 묵살하고 교직원 성명 방식의 광고가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승유 하나고등학교 이사장의 지시로 이뤄진 광고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김승유 이사장과 재단의 독단적인 학교 운영 방식이 또다시 드러난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고등학교와 서울시의회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하나고등학교는 일부 조간신문에 지난 29일 하나고등학교 교직원 일동 명의로 하나고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라는 제목의 해명 광고를 냈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 학교가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여겨지게 돼서 안타깝다는 취지의 광고 하단에 교사를 비롯한 급식실, 기숙사 직원 등 교직원들의 이름이 나열돼 있는데 하나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김승유 이사장이 전날에 부장회의를 소집해서 빠른 언론 대응을 지시했고 학교 예산이 없으면 자신이 광고비를 내겠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본인 명의로 되든가 왜 교직원들 이름을 끌어들여가지고 참 한편 이에 연명했던 일부 교직원 중에는 광고에 반대하거나 아예 관련 사실을 몰랐던 이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의 이름을 멋대로 도용했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니겠습니다. 경향신문 일면 머리 기사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예정지에서 산사태와 같은 낙석 우려 지역을 피해야 한다는 산림청의 경고가 무시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강원도 양양군이 사업계획서를 내고 환경부가 심의 가결할 때 산사태나 낙석 위험성에 대한 검토는 아예 빠진 것입니다. 녹색연합은 산림청이 지난 6월에 환경부에 보낸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국립공원 계획 변경 협의 검토 보고에서 지주 및 상부 정류장은 산사태 위험지 판정 기준 표상의 위험 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은 피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양양군과 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 심의하면서 작성한 문서들에는 산사태와 낙석에 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향신문 신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 이재홍 시장. 이 사람 선거 당시 측근 계좌에서 수상한 수천만 원의 돈이 더 발견됐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에 이재홍 시장의 선거 사무실 회계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진 한 사람의 컴퓨터에서 파주 지역 업자나 업주 등 수십 명으로부터 각각 10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5천여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검찰은 최근 이들 중에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낸 사람들을 불러서 송금 이유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람, 이재용 시장의 선거 사무실 회계 업무를 맡았던 이 사람은 검찰에서 이재용 시장과는 무관하게 자신이 독자적으로 지인들에게서 후원받은 돈이라고 진술했는데 허허허, 이 10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그 많은 업자들로부터 왜 본인이 후원을 받을까요? 예. 이 사람이 이제 경향신문 취재에는 그 일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은 송치 3개월이 넘도록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재용 시장의 당적에서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분 새누리당 소속입니다. 야당 단체장이었으면 뭐 이미 법원 1심 판결까지 나지 않았을까요? 예. 동아일보 일면 기사 보겠습니다. 검찰이 야당 중진 국회의원의 입법 로비 연루 의혹과 관련한 단서를 잡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속전속결이겠군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4부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한 의원이 특정 이익단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법안을 발의해주고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일부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입법 로비의 특성상 이 국회의원 외에 또 다른 의원들에게도 로비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교명 변경과 관련한 입법 로비 사건에서도 새정치연합 김재윤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기소된 바 있습니다. 한국일보 일면 머릿기사도 보겠습니다. 한국도선사협회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대의 입법 로비를 벌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 새로운 수법이군요. 지역구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수법이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 통과나 저지를 고리로 해서 이익단체들이 의원들의 지역구를 지원하는 편법 로비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이런 지적입니다. 지역구 업체를 어떻게 도와줬느냐. 2015 한국 농산어촌 산업대전에 4천만 원을 후원하고 전시 부스 20개 정도를 할당받은 다음에 의원들에게 무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공짜 부스를 받은 의원들은 도선사협회의 이해가 걸린 법안을 발의하거나 도선사협회를 감시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공짜 부스를 받으면 뭐 본인들이 쓰겠습니까? 자기 지역구에 있는 업체에게 제공하겠죠. 변칙 입법 로비 의혹. 예, 또 검찰이 수사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선거법 저촉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1면 보겠습니다. 등기 임원 보수 공개가 의무화된 이후 30대 재벌그룹 총수들이 평균적으로 계열사 3곳 가운데 한 곳의 등기 임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원직을 사퇴하면은 그 기업의 주도권, 경영권을 뭐 내놓는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또 그대로 유지합니다. 결국 이제 등기 임원으로서 보수가 공개돼야 하는데 이걸 부담스럽게 여겨서 연봉 공개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꼼수 사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봉 공개를 통해 경영 투명성을 확립한다는 입법 취지는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이의 설전.
자, 지난번에 그 부총리께서 8월 18일 날 예결위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나는 빚내서 집사라고 한 적이 없다. 맞습니까?
예, 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네, 그러니까 빚내서 집사한 국민들은 잘못한 거죠?
그건 개인이 자기 판단에 네. 따라서 그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정부가 그렇게 유도한 적이 없으시죠?
예.
네. 그런데 예. 이자율 낮춰서 이렇게 빚 늘어난 거에 대해서 정부 책임이 전혀 없는 거죠?
이자율은 다 지금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 다 낮추고 하는데 우리만 어떻게 이자율을 올립니까? 그러니까 그래야 경제가 살아야 네. 다 서민들 먹고 살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빚 내서 집 샀다가 쫄딱 망하는 사람은 제 본인이 바보라서 그런 거죠?
바보라고 말씀하신 것도 극단적인 표현이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무리하게 집값이 막 오르니까 내 수준에 안 맞는데 정부가 이렇게 자꾸 이자율 낮춰주고 LTV DTI 규제 완화하셨죠? 최경환 부총리께서?
그거는 합리화했습니다.
네, 합리화하셨죠. 합리화했는데 그리고 저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거 잘못된 정책이다. 그러니까 지금 집값을 그렇게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게 부총리 아닙니까 저한테?
근데 의원님 그렇게 평가하시지만요. 아니 지금 대다수 시장이나 대다수 사람들은 집값 부동산이 가격이 안정된 가운데서 거래가 되면서 하우스포 문제니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잘한 정책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의원님만 그게 망한 정책이고 나라 망한다 하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신 극단적인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값 폭등하니까요. 전세값 폭등하는 건 정부가 막을 생각 전혀 안 하고 아 그러니까 빚내서 집사라는 거구나 해서 했더니 지금 와서는 부총리께서는 나는 빚내서 집사를 한 적 없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건 다 개인 책임이죠. 박근혜 정부의 책임은 없는 거죠.
의원님, 그거를요,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정부는 경제를 잘 살려서 국민들이 걱정 없이 좀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정부는 빚내서 집을 사라고 한 적이 없었나?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한 SBS 경제부 김범주 기자.
맞는 말이에요. 따져봐야죠.
이게 재밌는 게요.
네.
그 정말 말 그대로 빚내서 집 사세요. 이렇게는 말 안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는 말 안 했겠죠. 근데 그렇게 말만 안 했다 뿐이지 그런 뜻으로는 여러 번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샀으면 좋겠네요. 뭐 이런 식의 얘기는 계속 해왔던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작년에 최경환 부총리 되고 난 직후에 방송사 경제부장들이 하는 토론회에 나온 적이 있는데 딱 1년 됐어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아시는 대로 지금 전세가가 매매가의 70% 수준의 수도권인 경우에 이렇게 가 있습니다. 솔직히 30%만 있으면은 그 집을 살 수가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용 보강이 이루어진다면은 전세 살고 있는 분들의 상당수가 그 매매로 전환이 되면서 그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전세난에 한참 사람들 허덕일 때잖아요. 예. 그럼 그 앞에다가 비유를 하자면 막 목말라서 괴로운데 생수 한 병 놓고 야 지금 수중에 물값 70%는 있는 것 같은데 30%를 어디서 신용 보강을 해오면 이걸 먹을 수 있지 않겠어라고 얘기를 하면 빚내오란 얘기죠.
그렇죠.
어디 가서 30%를 갑자기 그렇죠. 집값 30%를 어디 가서 얻어옵니까? 근데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했는데 뭐 저를 비롯해서 기자들도 그걸 보면서 아 결국은 이제 대출 규제 풀어주고 30%만 가져오면 집을 살 수 있다라는 시그널은 빚을 내라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서 기사를 써왔는데. 그러면 그때 아니라고 했었어야죠. 근데 아니라고 하기에는 당시 뭐 그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와서 빚내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굉장히 보는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최경환 부총리님 서민뿐만 아니라 주요 방송사 기자도 빚내서 집사라고 들었는데 SBS 기자도 바보인가요?
바보라고 말씀하신 것도 극단적인 표현이시고요.
아니,
팟캐스트의 김엄마 김용민이 만든 프로그램은 다릅니다.
김용민 브리핑 관훈 나이트클럽 나는 꼽살이다 정영진 체육의 불금쇼 쇼 개블리 그의 프로그램은 허투루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김용민 팟캐스트 광고 요청 홈페이지는 yongminc.kr 용민씨.kr 전자우편은 김용민 PD 골뱅이 gmail.com입니다.
광고비의 가치를 아는 팟캐스트 김용민 팟캐스트에 광고하세요. 용민씨.kr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얼마 전에 발생한 워터파크 몰카 사건. 예, 기억하시죠? 27살 여성 소행이었습니다. 경찰에서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하는군요. 혐의자가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그랬다. 이 여성은 작년 7월에서 8월 경기 강원 지역 워터파크와 야외 수영장 네 곳의 여성 탈의실과 샤워실에서 일반인 여성 200여 명의 얼굴과 알몸을 몰래 찍어서 동영상을 넘기고 받은 돈 한 200만 원 된다고 하는데요. 생활비가 없다는 이유로 한 명당 만 원을 받고 남의 알몸을 찍은 셈입니다. 이 여성에게 돈을 주고 워터파크 몰카를 찍게 한 사람 역시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30대였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일부는 낮에 취업 준비하고 밤에는 유흥업소에서 알바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 중고품 사기 이 행각까지 벌이는 20대도 얼마 전에 체포가 됐습니다. 코너에 몰린 2030 세대가 범죄까지 기웃거리고 있다. 이런 내용을 오늘 조선일보가 신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일부 젊은이들이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한다. 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돈만 벌면 기대기도 한다. 아,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젊은 기자들도 몇몇 언론에 포진돼 있죠. 그 몇몇 언론이 어디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경향신문 12면 기사 보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새벽에 충남 보령에서 한 택시기사가 남성 승객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이 택시기사 저항을 해가지고 범행은 살인미수에 그쳤는데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남자 범행 직전에 오늘 살인을 저지르고 내일 신문에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수년 전 사고로 이 사람이 왼팔을 잃은 점, 지난해 동생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고 최근 형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으로 미뤄볼 때 신병을 비관한 현실불만형 묻지마 범죄로 봤습니다. 현실 불만 등을 이유로 해서 불특정 개인이나 다수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를 이른바 묻지마 범죄라고 부르는데요. 이 같은 범죄의 주된 원인으로 정신질환이나 개인의 일탈이 꼽힙니다. 그러나 경제난이나 불안정한 고용, 학업 스트레스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인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대검 관계자도요, 묻지마 범죄는 더 이상 묻지마 범죄가 아니다.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러 정보부처와 함께 사회단체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새는 자살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세계일보 구면기사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0년 넘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OECD 건강통계가 최근 나왔는데요. 2013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자살로 인한 평균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2명이지만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인 헝가리는 19.4명, 3위인 일본은 18.7명입니다. 2위, 3위를 압도하는 자살률입니다. 더욱이 1985년 이후 다른 OECD 국가에서는 자살률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가파른 상승 곡선을 긋고 있다는 겁니다. 자살률이 높은 일본도 2010년 이후에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2000년을 기점으로 왜 이렇게 가파른 상승 곡선을 긋고 있는가? 2000년 사회구조적인 현상을 따져본다면 신자유주의 경제구조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자살률이 높은 이유로 날로 심화하고 있는 사회양극화와 노인빈곤, 치열한 입시전쟁, 취업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의 진전 속도가 빠른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 노인의 자살률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내가 살아서 자식에게 짐이 되느니 차라리 생명을 끊겠다. 이런 분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슬픈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방지하라고 공공이 있는 건데 말이죠. 이 지표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신문 1면입니다. 올 2분기 가계가 술과 담배를 사는데 쓴 돈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책에 쓴 돈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불황이 가져온 씁쓸한 풍경입니다. 경기 침체로 쓸 돈이 줄어드니까 책값부터 줄이고 술과 담배로 스트레스를 달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이 술 증가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책은 점점 내려가고 있고 담배는 2014년 기점으로 떨어지는가 했는데 다시 2015년 폭등하고 있는 추위입니다. 술, 담배 소비가 사상 최고다. 네, 이건 역시 어떤 개인의 기호로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사회 구조적인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마땅할 것입니다. 중앙일보 1면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1월에 수도권의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폐암 4기 환자의 인공호흡기 전원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어떻게 인공호흡기 전원이 갑자기 꺼질 수 있을까요? 중환자실 간호사 등 의료진은 당연히 이 사태를 발견해야 했는데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환자 상태를 발견하고 수동식 호흡보조장치로 산소를 공급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소생하지 못하고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환자의 생명선인 인공호흡기가 꺼져서 환자가 숨지는 곳이 바로 한국의 종합병원 중환자실이라고 중앙일보가 일면에서 짚고 있습니다. 같은 중환자라도 어느 병원에 가느냐에 따라서 사망률이 크게 달라진다는 이런 통계도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도권 지역 10개 종합병원에 2013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환자 진료 470건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사망률을 분석했더니 서울에 있는 H병원의 사망률이 34.8%로 가장 높았습니다. 가장 낮은 병원은 경기도의 N병원인데 여기에 2.3배나 된다고 합니다. 병원에 따라서 사망률이 두 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고윤석 세계중환자의학회 조직위원장이 밝혔는데요. 중환자 진료의 질은 적정한 의료인력 배치에 의해 좌우되는데 그런데도 현행 의료법상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가 없어도 됩니다. 이 때문에 중환자실이 있는 병원 310곳 가운데 전담의사를 두는 곳은 88곳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결과 한국병원의 중환자실 상황은 후진국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중앙일보 일면에 있는 또 다른 기사입니다. 부모 부양을 제대로 안 할 경우 이미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민법 개정안 시안을 법무부가 마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일보가 입수한 법무부 산하 민법개정위원회에 민법 개정 시안은 자식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상해, 폭행 등 범죄 행위를 부모에게 저지른 것 외에 학대와 그 밖에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증여하기로 한 것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민법 556조를 보면은 자식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형법상 범죄 행위를 했을 때에만 증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앞으로 제대로 부양하지 않으면 이거죠 증여하기로 한 재산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 네. 이른바 불효자방지법 초안을 정부가 마련했다는 겁니다. 사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런 내용의 불효자식 방지 법안을 9월 초에 발의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국회 통과는 쉬워 보일 것 같습니다. 국민일보 종교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조용기 목사에 대해서 불륜 성병서를 유포한 70대에 대해서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는 겁니다. 조용기 목사가 프랑스 파리에서 매독에 감염돼 부부싸움을 하다가 미국 LA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매독설과 모 여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불륜설 등 근거 없는 거짓 주장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확산되자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국민일보가 전하고 있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관계자는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서 부득이 수사를 의뢰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열차가 운행 중인 지하철역에서 안전문, 즉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기사가 열차와 안전문 사이에 끼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전사고를 막자고 설치한 안전문에서 사고가 났다니 일단 어처구니가 없다. 한겨레가 사설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 메트로와 정비업체가 안전규정을 평소에 철저히 교육하고 작업자들이 이를 잘 지켰더라면 이번처럼 어이없는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서울 메트로는 평소에 정비업체의 안전문 점검 때 2인 1조로 출동해야 하며 지하철 운행 시간에는 승강장에서만 작업하고 안전문 안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며 안전문 안에 들어갈 때는 사전에 보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정비업체가 위반했다는 것이죠. 자, 서울 메트로에게는 책임이 없을까요? 정비 작업을 외주 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영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또 숨진 분이 외주업체 직원이 아니고 서울메트로 정규직 노동자라면은 노동조합에 의해서 권리가 보장된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숨진 분이 외주업체 직원인 까닭에 열악한 조건을 감내하고 무리하게 작업에 나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최근 공기업과 대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위험한 작업을 외주업체에 돌리는 위험의 외주화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이번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가 우리 사회의 위험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을 드러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줄여서 일시적으로 경영 효율을 높일 것 같아도 그것이 결국 사람에게 재앙이 돼 돌아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날씨.
오늘도 서울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르면서 낮 동안에 대기가 불안정하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남부와 제주도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종일 흐린 가운데 제주도는 비가 오다가 오후에 그치겠고 남부지방은 오후 늦게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 해안에 최고 80mm로 제법 많겠고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내륙, 경북 동해안, 제주에는 10에서 40,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온 다음 내일 밤부터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노동조합원 징계, 제작 거부 등으로 내홍을 겪던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현상윤 새언론 포럼 회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국민TV는 임시대의원총회 결과 현상윤 이사가 새 이사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는데요. 현상윤 이사장은 1985년 KBS 프로듀서로 입사해서 1999년 KBS 노조위원장과 2002년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2014년 KBS를 정년 퇴임한 다음 새언론포럼 회장을 맡아오다가 최근 국민TV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에서 활동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국민TV 임시총회에서 후보자로서 연설을 한 현상윤 새 이사장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조간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왜 우리들은 여기에 가입하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이 불리한 세상,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 몰상식한 세상, 이런 것들을 바꿔내야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애들이 떳떳하게 인간답게 사람 대접 받으면서 살겠다라는 이 세상을 바꿔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뜨거운 의지로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닙니까? 지금의 언론 상황이 어떻습니까? 권력의 주구가 된 관제 언론들, 재벌의 앞잡이 노릇하는 그들의 얘기만, 기득권자들의 얘기만 지켜주는 이러한 기울어진 언론 상황을 내버려 두고서 이 세상은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협동조합은 이러한 우리 탄압받는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미디어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미디어가 돼서 이 사람들을 조직하고 이 사람들의 매체로서 이러한 분산되고 구립되고 흩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의 힘을 모아낼 수 있는 그러한 미디어의 역할을 통해서 작은아마 아래로부터의 그러한 혁명을 꿈꾸고자 하는 것이 저는 미디어 협동조합과 우리 국민TV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